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신경전 버리는 것을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한 10초는 지나갈 그 자리를 몇 분이나 서서 또 제 뒤에 있는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차들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만 뒤로 빼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뭔 자존심이 있는 건지 차를 뒤로 안 뺍니다. 그러니 엉켜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조금 양보를 하면 되겠는데 혹시 여러분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빵빵거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버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좀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여유가 없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1999년도 옷 로비 사건이 있을 때 청문회 그때 앙드레이 김 씨가 거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그 청문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앙드레 김씨 그때도 나이가 좀 지긋한 그런 연세였는데요.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젊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앙드레 김입니다. 그랬더니요. 그거 말고 본명이 뭐냐고요. 아주 취조하듯이 다그치듯이 젊은 양반이 아주 강하게 물었습니다. 좀 예의를 좀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좀 숙이고 그리고 예의를 좀 갖추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왔죠. 앙드레 김 말고 그 이름 말고 본명이 뭐냐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이요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김복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드러난 사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원단만 사용을 하죠. 한국 원단만 사용을 하고 세금을 착실하게 아주 잘 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고 있다가 호감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죠. 본명이 김복남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19개를 살펴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그날 머리를 장식을 하는데 장장 2시간이나 이 머리를 다듬는데 그 공을 들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제가 보았을 때 그냥 구두약 가지고 치료 못했던 그런 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긋한 나이에 치욕스러운 그 장면이었죠. 시주하듯이 물어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김앙 선생님이 전혀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결단코 노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 글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믿는 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인격이 그 앙 선생님보다도 더 못하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그분은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오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에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았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흙속에,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과 더불어서 다투지 않습니다. 욱하지 않고요. 그때마다 모세가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에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판을 내죠. 하나님께서 이 밑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멸시켜버리겠다, 하나님 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유.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과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막 한번 대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어들 때에 모세가요 꾹 참았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해야 되는 그 순간에 꾹 참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장들이요, 죽음을 맞이할 때 했던 일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는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모습.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들. 이러한 것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처음에는 이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고 이후에는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랑했죠. 꿈을 꾸고 형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철부지 없는 소년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은수매개를 받고 팔아버렸던 형들, 원수죠. 그 원수와 같은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딱 만났을 그때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혈기 부리면서 막 덤벼들어서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형들을 대하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위협을 하는 왕 앞에서 이들이 했던 말이 있죠. 우리를 왕이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은 여유,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죽음 이후까지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이런 여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당당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죠. 이삭의 생애 보면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쪽 지방은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우물을 얻는다는 건 참 귀한 것이, 그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이삭이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는데 물이 하필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땅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요, 와서 뺏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뺏어갔죠.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있죠. 족장에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뺏기고 말겠습니까? 부당하다면서 막 덤벼들어서 싸울 것 같은데 이삭은요, 그냥 한 발자국 뒤로 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와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빼앗았죠. 이삭이요, 거기에서도 한 발자국 더 물렀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그 나쁜 놈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삭에게는요, 사실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병사들이 있었죠. 그 병사들에게 명령만 한번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그랄 목자들 금방 다 쳐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었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가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먼저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마음의 여유에서 배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횡단보도를 지나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늦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왔는데 불이 그만 바뀌어져 버려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 지나가야 되는데요.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으니까 맨 앞에 있던 차에서 그 운전수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요. 그 할머니의 손을 딱 잡고 횡단보도를 끝까지 이렇게 건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가 앞에 가려고 그러면요. 그냥 양보해 주시고 막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런 여유를 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요즘에 짜증도 많이 나는 그런 이 기구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좀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잡고 지나가면서 그때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짧은 말 한 말씀.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요즘에는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사실 맡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성도가 간증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글로 쭉 읽어보았는데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분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 이 도둑놈들, 예수나 믿지는 말지. 그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니까요. 그날 철야를 하고 새벽에 일찍 성도들이 내려를 가면서 할아버지가 길가에 키워놓은 호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깻잎을 다 따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은 웬 도둑질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의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세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는지 이렇게 쭉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요. 수요일날 우리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밖에 나오니까 그 떼약 끝에 전동차를 그 휠체어와 같은 건 전동차 이제 조그만 전동차 달달달달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떼약 끝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권사님이 시원한 물 한 컵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교회로 오셨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선행을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여유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내려놓고 열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8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는요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거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싶죠. 그러니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조카에게 내가 양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을 할게.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습니다. 마음이 초조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 이익 쫓아가다가 결국에는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은 좀 손에 쥔 것 같은데 내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그 아버지와 아들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돈은 가지고 싶겠죠. 그 관계를 보면요,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 내부 사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크게 키워놓으면요, 자식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저거는 내가 가질 거야. 저거는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함께 뒹굴면서 먹고 자라고 정을 키워왔던 그 형제의 그 관계가요, 그 돈 앞에서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가족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이 행복하지 않고 참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기업을 내가 형에게 안 빼앗기려고, 좋은 거 내가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앞에서 형제의 관계가 없다랍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가, 잘 나가는 사업가 치고 행복한 가정은 목사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주차장을 들러서 차를 주차를 하고 교회 앞에 오면 우리 안내위원들을 만나죠. 그리고 본당으로 내려오는 이 코스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하죠. 근데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뜨거운데, 여러분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때약기 때문에 모자 하나 쓰고 이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말씀도 잘 들어주고 순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주차위원들이 힘들지만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고 평안하게 대해주고, 안내위원들이 주부를 나눠주면서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잘합니까? 웃으면서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내려오면요, 잘 얼굴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좀 앞뒤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수가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책임 아닙니까? 앞뒤를 좀 돌아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좀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누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말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설교를, 몸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객체가 아닙니다. 주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몸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설교의 주최자로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자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새가족이요, 여러 번 보면서, 아, 나 장로님 보면은 난 정말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제가 탁월한 설교자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다 설교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 그 속에서 인물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가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깍두기 문화라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깍두기 문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라 그러면 모이잖아요. 이렇게 한 23명 이렇게 모이면요, 11명씩 뽑아갑니다. 제일 선임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뽑아가죠. 우리 편 이렇게 뽑아갑니다. 그러면은 11명씩 축구하기 때문에 11명 뽑고 나면은 23명이 모였으면 한 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한 명은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깍두기라고 그럽니다. 깍두기는요, 이 편에 들어가도 되고 저 편에 들어가도 되고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깍두기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 아이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너는 편이 없으니까 앉아있으라 그러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공 찰 줄 모르는 깍두기입니다. 근데 이 깍두기가 공을 잡잖아요. 그럼 일부러 막 피해주기도 합니다. 공 몰고 가라고. 왜냐하면 공 몰고 가도 골은 절대 못 넣어요.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잘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 깍두기가요,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깍두기 역할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챙겨줍니다. 챙겨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왕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 좋은 문화들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해,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예수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졸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가시밭길, 메시아 길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저는요,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면서, 야, 내 목사님 사랑, 물론 제, 뭐, 여자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사랑한다고, 목사님 하는 거 보면 기뻐요. 그러면요, 저도 너무너무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 어느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꾸만 새어나갑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도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도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고 목사님 하는 일을 보니까 기쁩니다 이런 말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생전에 한번 만나 뵈었었는데요. 그분은 몸에 병이 참 많았습니다. 질병 공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병이 많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죠. 투석치료를 받으러 병실로 향하는 목사님을 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계의 어른이었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여유를 가져야만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세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여유를 잃어가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향해서 관계를 저버리지만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겨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유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네가 왼쪽을 선택해라 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이 땅 전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조카를 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을 명하셨고 땅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녀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 속에는요, 자녀를 훈련하고 인도해가고 연단시키는 거 내가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 자손들 내가 인도해 가겠다, 그 말씀이죠. 땅도 내가 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의 직장, 삶의 터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에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때로 부인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을 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요, 이건 능력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눈앞의 이익보다도,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